VOA 세계 뉴스입니다.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어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이후 이날 첫 선거운동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의 범죄 혐의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과 사기사건 혐의 등을 열거하면서 내가 도널드 트럼프의 유형을 잘 안다고 말하면 이를 경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을 향해 자유와 연민, 법치의 나라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 살고 싶은지 물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최대 도시인 밀워키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려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 이후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는 44%, 트럼프 후보 지지는 4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자금을 인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법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1억 달러가량을 별도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긴 선거자금 총액을 초과한 액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 뒤 어제 백악관으로 복귀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일 정상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 관련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26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군이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방문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라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덕분에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군과 저항군 간의 휴전회담이 추진된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을 다음 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스위스에 공동 주최하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휴전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유엔이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담은 수단 전반에 걸친 폭력 중단이 목표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의 수단인들이 아사 위기에 처했고 천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회담에 참여해 생명을 구하고 싸움을 중단하며 상호 협의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건설적인 접근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내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인도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와 검증 체계의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도록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이번 주 초 발생했던 산사태 희생자 수가 최소 229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관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21일과 22일 수도 아디스바바바로부터 남서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고파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이번 산사태는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희생자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피해 지역에 계절성 폭우가 쏟아진 뒤 21일 밤 첫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튿날 구호 등을 위해 모여든 이들을 두 번째 산사태가 덮치면서 희생자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두 발과 두 팔이 있는 사람 형태를 갖춘 직립보행의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차를 만든다. 상상에 기반한 미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인간 형태의 지능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에 지난 22일 미국 월가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껑충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에 자사 공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배치 계획을 알렸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공장의 로봇 배치는 내년에, 판매용 대량 생산은 2026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봇이라고도 불리는 인간형 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사와 일본의 혼다 자동차, 한국 현대 자동차의 미국 자회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사는 2021년에 자동차 공장에 물건을 옮기는 데 활용하겠다면서 인간형 로봇을 처음 공개한 이후에 지난해 말에는 무릎을 굽히고 조금 더 빨리 걷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한층 부드러워진 로봇으로 관심을 끈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또 옷을 개는 영상을 공개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진화를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노동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물류관리, 창고 보관, 제조 분야의 단순 반복 업무나 또 위험한 일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테슬라사의 머스크 CEO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택시, 옵티머스 로봇에 집중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6도,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립니다. 또 심한 더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황해도와 강원도 평강 쪽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26일부터 28일 일요일 사이에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 남북도 지역으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서쪽의 장맛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이어집니다. 북한 지역의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입니다. 낮에는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과 함흥과 개성의 낮 최고가 32도고요. 신의주가 27도, 중강 29도, 원산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27도, 계산은 낮 최고 29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먼바다는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케냐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전국 혼란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하는군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로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예, 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초청으로 성사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슨 의장은 의회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연설하도록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외국 지도자로서는 최다 기록을 세우는 건데요.
네.
네, AP통신은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급락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연설을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의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신을 국제적인 정치가로 보여줄 기회로 삼을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위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존슨 하원의장이 지금 이 시기에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미국 안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공화당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연설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이 왜 갈리는 겁니까?
네, 미국과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네.
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한 탓에 협상 성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이유로 피로감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안에서는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고 인질 석방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특히 인질 가족들이 지금 당장 휴전하고 인질들을 데려오라고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곧 있을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요.
네,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에 불참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런 상원 합동 연설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이 참석하죠.
네.
예,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일정을 이유로 연설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크루스테스, 이란 오마르 같은 진보 성향 민주당 하원 의원들, 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탈리브 하원 의원도 연설에 불참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 거물 정치인 낸시 펠로시의 전 하원 의장도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존슨 하원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에 불참하는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그 미국 정치권 상황이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미국에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서 지금 대선 구도가 철렁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온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이 가자 전쟁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인 보호 대책을 사전에 철저하게 세운 후에 군사 작전을 벌이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정상 간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 외에 이번에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요. 26일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네.
예, 특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눈길을 끄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3일 화요일 오후에는요. 시위대가 미국 의회 건물에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시위대가 이날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면서 의원회관 안에 들어가서 농성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30분 정도 농성하다가 의회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방문 기간에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 시작하는군요.
네, 블링컨 장관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관련해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On Wednesday, Secretary Blinken will depart for his 18th trip as Secretary to the Indo-Pacific region.
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베트남, 라오스,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몽골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 얘기가 국무장관으로 지금 18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이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비전을 계속 진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에 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23일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에도 여러 국제 현안에 집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말 들어보시죠.
What he's intensely focused on is the work that remains over these next six months to continue the efforts.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앞서 하던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평화와 가자 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그대로 전념할 거라고 밝혔고요. 어떻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로 영내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아주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자 눈여겨볼 일정들 잠시 짚어주시죠.
네, 먼저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 행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남중국해 등 각종 안보 현안 또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참석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왕이 장관은 만나지만 예, 라브로프 장관은 만나지 않는다고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일본에서 진행되는 두 나라 간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2 회의에 참석합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장관들과 양국 및 영내 또 여러 국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필리핀과의 외교 국방 장관 회담에도 임하는데요. 이번 회담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양국 2+2 회담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남중국해 등 안보 현안 또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에 이어서 다음으로 어디 갑니까?
네, 싱가포르와 몽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두 나라에서 경제협력과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첫 순방지인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타계한 옹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장 서기장의 국장에도 참석합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자,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케냐에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23일에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지금 6주째 부정부패와 정부의 잘못된 통치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전국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시위가 촉발됐던 게 케냐 정부가 추진했던 증세 법안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케냐 정부는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7억 달러 규모의 세금 추가 인상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그러자 젊은 층이 중심이 돼서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요.
네.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해당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 법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당시 케냐 의원들은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하는 혼란 속에서도 표결을 강행해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예, 그에 따라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14일 안에 서명하면 발효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루토 대통령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로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시위대는 법안 철회뿐만 아니라 루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 처음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50명 그리고 다친 사람은 410명이 넘습니다.
네네.
예, 또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데요. 현재 경찰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수를 공개하던 건 중단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시위대 속에 범죄 조직이 침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정부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난 6월 18일에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래 수도 나이로비에 23일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또 호루라기, 플라스틱 불로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혼란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케냐의 루토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시위 초반에 루토 대통령은 법안 철회와 함께 내각의 대부분을 해임했는데요. 하지만 19일에 공개된 새 강요 명단에는 전직 관리들이 많이 기용됐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또 21일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어조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들을 단호하게 다루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케냐가 아프리카 나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 된 게 그게 오래전 일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아프리카 지도자로서는 약 15년 만에 루토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그렇죠.
예,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케냐를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고요. 의회가 반대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에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 됐습니다. 주요 비나토 동맹이 되면 나토 회원국들을 위한 군사 재정적 혜택은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의 핵심인 공동방위조약 부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일본, 한국 등이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들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대선 유세를 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11월 대선에서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 3천 명에 달하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미 남부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북극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본격적인 설전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지지가 쏟아지면서 대선 후보로 유력해졌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23일 첫 유세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전면 등장으로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을 일축하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쪽 상황부터 보죠. 해리스 부통령이 그 첫 선거 유세를 위해서 찾은 곳이 어디였죠?
네,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지난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었죠. 자, 위스콘신주는 또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곳의 해리스 부통령은 전직 검사로서의 자신의 배경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네, 자신은 검사 시절에 여성을 학대한 성창취법들,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깬 협작꾼 등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네.
자, 따라서 나는 트럼프와 같은 유형을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청중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트럼프를 구속시키자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도 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더 쉽게 하며 총기 폭력 문제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후퇴시키고 추퇴시키고 싶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rule of law?
네, 해리스 부통령은 자유와 연민,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돈과 두려움, 증오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었는데요.
네.
이 앞으로 105일 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다며 우리는 투표를 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와 비교했을 때요. 이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집회의 경우 주로 좀 규모가 작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면
네.
해리스 부통령 집회는 훨씬 더 좀 더 시끄럽고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 미 언론은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던 이 침체돼 있던 캠페인 분위기를 59세 해리스 부통령이 되살리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경쟁 상대로 부상한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카멀라 해리스는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은 부정직한 조 바이든에 대해 대중을 속이고 오도했고 이제 우리는 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인지적, 신체적 엉망진창이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또 공화당을 오도해 더 이상 트럼프 상대가 아닌 후보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광고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한테 토론도 제안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전화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며 한 차례 이상 토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의 TV 대선 토론에 합의했는데요. 지난 6월 CNN 방송 주간의 토론회에 이어 9월에 ABC 방송 주간의 토론회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주간 방송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가 대선 토론을 대신 주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가 잇따라 나왔군요.
예,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어 2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 배우죠. 조지 클루니 씨 등 할리우드 배우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더군요.
예, 해리스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임한 21일 오후부터 22일 오후까지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캠프 측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로 인한 선거자금 승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건가요?
예, 자, 민주당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유세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 이름으로 모금한 선거 자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이 데이비드 워링턴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은 23일 카멀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의 남은 선거 자금 9,150만 달러를 횡령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해리스 캠페인과 캠페인 회계 책임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에서의 그 지지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입소스가 22일에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2%보다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 조사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에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캠페인 측 여론조사원 토니 파브리오지오 씨는 이른바 해리스 허니문, 즉 신혼여행 효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권자들 불만은 바뀌지 않는다며 머지않아 해리스 허니문도 끝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그 바이든 대통령 지금 어떤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저녁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에 관해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남부 국경 소식입니다. 지금 수많은 중남미의 이주자 행렬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3천 명에 달하는 이주자 행렬 캐러밴이 멕시코 남부의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 그러니까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두 무리의 캐러밴이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자, 이들은 무더위 속에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를 짊어지거나 유모차에 태운 채 우리는 할 수 있다 외치며 걷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이주자들 캐러밴이라고 부르죠.
예.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예. 자, 원래 캐러밴은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상인들 또는 순례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무리 지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주자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몇 년 동안 캐러밴은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횡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많은 무리가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 강간이나 강도, 납치 등의 위험이 비교적 적고요. 이른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브로커 등에게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네.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캐러밴 행렬에 뭐 저희가 중남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어느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까?
예. 치아파스주 보안부는 로이터통신에 캐러밴 무리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고 대부분이 베네수엘라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또 다른 지방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캐러밴에 동참하는 어린이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망명 제한을 내놓으면서 이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가 줄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지난 6월 한 달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 수가 8만 3,500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 29% 감소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남부 국경 통제를 위해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더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이후 불법 입국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또 그 대규모의 캐러밴 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주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제한을 했음에도 고국의 불안한 정치 또 사회 상황 등과 빈곤 등을 피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부 국경 상황을 포함한 이 이민 문제는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아?
맞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있는 이민자 쉼터 소장인 호세 마리아 가르시아 씨는 로이터통신에 이 캐러밴이 어느 국경 도시로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다가올 미국 대선의 불확실한 결과가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일부 행렬이 11월 대선 전에 미국 국경이 도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북극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극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전 미국 국방부가 이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캐슬린 힉슨 국방부 부장관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북극에서는 전략이 전술로 급격히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독특한 북극 환경에 맞는 훈련과 장비, 작전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임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의 이 새로운 전략에 북극 전략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새 전략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감시와 정보 역량을 극한의 기홍 역량을 받는 북극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의 활동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해 더 많은 지상 기반 감지 체제와 우주 기반 감지 체제 그리고 장거리 레이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 계획은 또한 무인 항공 정찰 역량과 통신 역량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미 북극 지역 역량 확대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힉스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새 전략은 냉전 시대 구축된 북극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이 혹독한 환경과 투자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구 동토층 해빙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이렇게 새로운 북극 전략 내놓은 이유가 이 단지 인프라 개선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죠?
예, 힉스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매우 눈에 띄고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북극 전역의 인프라에 계속 투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활동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중국은 소위 연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항상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극에서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런 징후도 지금 볼 수 있다고요.
예, 자, 두 나라는 작년 8월에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 부근에서 합동 해군 순찰을 실시했었는데요.
네.
이에 미국은 예방 조처로 해군 구축함 4척과 정찰기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확대하는 걸 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인가요?
예, 지역 감시를 확대함과 더불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행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북극 지역 국가들이 서방 동맹에 속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은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 군사료 등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는 연방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 가운데 주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주민발안 제도는 주민소환 제도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발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the idea is that we create three new states in California where there was one before to empower people to get people more better representation.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세 개 주로 나누자는 주민 발의안을 낸 벤처 사업가 팀 드레이퍼 씨는 지난 2018년 6월 AP통신과 회견했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발의안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대표성을 부여하며 이들이 더 참여하도록 하고 더 좋은 통치를 창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 세 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발언은 주민들이 법령이나 주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고 주민 투표로 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주가 이런 주민 발언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언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발언과 간접 발언, 그리고 두 방안을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Voters are deciding on Proposition 22, a ballot initiative sponsored by companies like Uber, Lyft, DoorDash, and others. They have spent nearly
직접 발언에서는 발언자들이 받아온 서명이 검증되고 인증되면 제안된 법령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주민 투표에 붙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채택한 지역은 19개 주입니다. 반면에 간접 발언 절차에서는 발언자들이 충분한 서명을 받아오면 주민 발의안이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의회는 회부된 방안을 승인하거나 거부 혹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곳은 모두 10개 주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는 주의회 조처에 따라 발언자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하려고 계속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엔 발언자들은 추가로 서명을 받아와야 합니다. 주에서 주민 발의안의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주민 발언제를 채택한 곳 가운데 15개 주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또 17개 주에서는 투표용지의 내용이 상충하는 주민 발의안이 2개 이상 올라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방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13개 주는 주민들이 제안한 방안이 투표에서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을 요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언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며 어떤 심정을 밝혔을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한 바이든, 해리스 지지 표명.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령, 인지력 논란이 일며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자신의 인지력에 대한 의문에 저항하며 대선 레이스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특별한 파트너가 돼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Politically, it would be meaningful because these delegates are supportive of Joe Biden.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 K마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 대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의원을 해리스 부통령이든 다른 그 누구에게든 자동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3,896명의 민주당 대의원 대부분은 전국의 예비선거를 휩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규정에 따라 이 서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오를 만한 인물로 보고 있을까요? 최근 AP와 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미국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30%가 그럴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자신의 결정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소식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부정직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는 어떤 인물일까?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지난 2021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상원의원이 선서를 통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So help me God.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It is my honor to be here. To stand on the shoulders.
전임자들의 성취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오른 첫 흑인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She's broken so many glass ceilings for so many women.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리 연방 하원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수많은 여성을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깨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인 어머니와 자메이카인 아버지를 둔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어렸을 때 멀리 버스를 타고 다녔던 학교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명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교 졸업생인 해리스 부통령은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 첫 여성 지방검사가 됐고 2011년에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낙태 관리를 합법화한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지난 9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He proudly, he uses the word proudly, takes credit for overturning Ro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로데 웨이드 낙태 판결이 뒤집힌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다시 기회를 갖게 된다면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다른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을 계속 유지하고 인슐린 가격을 인하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의 국경 대응 노력을 이끌 사람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캠페인은 방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에서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주민 등 친이민 그룹에 연설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게 됐는데요.
That someone who vilifies immigrants, who promotes xenophobia.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를 비방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 휘장과 마이크 앞에 설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선거 유세에서 이런 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우리는 트럼프를 한번 이겼고 다시 또 이길 거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난 가운데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미국 최고위직에 출마하는 첫 흑인 여성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됩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말을 지켰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오늘 대화에서 약속을 지켰다는 표현 두 가지 나왔습니다.
I was true to my word.
내가 한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
I stayed true to my word. I kept my word.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True to his word.
그가 말한 대로.
I'm always true to my word.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킵니다.
I promised.
내가 약속했어요.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했고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True to my word.
약속한 대로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 w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제 시간에 과제를 끝냈나요?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네, 말했잖아요. 끝낸다고. 나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나는 항상 말한 대로 합니다.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당신은 이번 주말 정말로 내 이사를 도와줄 건가요?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을 했고, 나는 말한 대로 합니다.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당신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항상 말한 대로 합니다.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I was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했다.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